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잠깐만요
KBS 오디오북
응? 이, 야 너 뭐여? 내 차례여! 응? 야 뭐하는 겨? 어?
모든 걸음에는 이유가 있다. 김하영 지음, 성우 주혜진 읽음.
내가 미쳤지. 입사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속으로 100번은 외쳤던 말. 추운 겨울에 왜 얇은 코트만 입어야 하는지. 하늘을 향하게 매야 한다는 스카프에는 왜 고정하는 기능이 없는지. 비행이 끝날 때마다 축 늘어진 스카프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말리면서 이게 무슨 기이한 행동인지 누군가에게 묻고 싶었다. 어디에도 물을 곳이 없었지만.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든 건 내 선택의 결과였다. 처음 승무원이 됐을 때 주변 사람들 모두가 손뼉쳤다. 교수님은 자랑스러워했고 친구들은 축하해줬고 엄마는 기뻐했다. 단 한 사람, 아빠만 빼고.
정말 괜찮겠니? 네가 하고 싶었던 일이야?
아빠의 질문에 취업난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뭔지가 대수일까? 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이 정도 월급에 해외여행까지 갈 수 있다는데 해야죠.
하지만 3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비행기에 오른 순간부터 후회하기 시작했다.
아영 씨, 이거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아영 씨, 여기 말고 거기 있잖아요. 그냥 화장실 청소나 하고 와요.
한순간에 애물단지가 된 느낌. 어떤 직업이든 일이 익숙해지기 전까지 고통이 따르는 법이다. 하지만 그 또한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 내 성격은 승무원과 전혀 맞지 않았다. 10시간씩 육체노동을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불편한 옷을 입어야 하는지부터 경영진에게 묻고 싶었다. 다시 복도를 걷는다. 다리가 욱신거린다. 어둠 속에 하얀 화면 몇 개가 보인다. 승객 몇 명이 노트북을 뚫어져라 보고 있다. 그러다 복도에서 마주친 여성이 말했다.
콜라 한 잔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갤리에서 콜라를 꺼내왔는데 여성이 계속 서 있다. 그녀가 물었다.
승무원들은 해외에 가면 며칠씩 자고 오죠?
장거리 비행은 그렇습니다. 길게는 아니고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그녀는 오랜 시간 앉아있는 게 불편했는지 복도를 서성였다. 다시 내게 말을 걸었다.
저기 앉아계신 분들은 기자분들이에요. 저는 인솔자고요.
내가 봤던 승객들이다. 아, 노트북으로 쓰던 게 기사였구나. 순간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학 시절 언젠가 글을 쓰고 말하는 직업을 갖고 싶다는 생각은 했었다. 언론사 입사도 취업 선택지 중 하나였다. 하지만 언론 고시라고들 부르는 시험이 무서워 막상 공부를 시작하지는 못했다. 대신 일단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입사 지원서를 넣었다. 4학년 2학기 갑작스럽게 합격한 곳이 이 항공사였다. 그렇게 고된 비행을 끝낸 밤, 침대에 누웠는데 자꾸만 그 장면이 떠올랐다. 키보드 소리,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눈동자, 가끔씩 허공을 보며 골똘히 생각하던 표정. 모든 게 자꾸만 눈에 아른거렸다. 잘하지도 못할 일에 도전해서 하늘 위에 애물단지가 된 나와 너무나 다른 모습. 나는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어도 동료들과 나는 분명 달랐다. 비행기를 처음 탄 그날부터 나는 이곳이 내가 속할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학생티를 못 벗은 내 마음속에 걸리는 게 있었다. 그만둔다고 하면 엄마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다시 취업 준비한다고 친구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지? 그냥 항공사에 처음부터 지원하지 말걸. 수많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머리 끝까지 이불을 덮었다가 답답해서 다시 이불을 걷었다. 그 시절 나는 인생에서 가장 작아져 있었다.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세 번째 걸음. 나를 살게 하는 것들을 찾아서 베트남에서. 낯선 삶으로 빨려들어간 작은 기적. 여행자를 다른 말로 하면 나그네다.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무는 사람들. 나그네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건 말로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어렵다. 나와 문화권이 다르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에게 곁을 내어주는 일. 그런 일은 같은 문화권에 살아도 서로를 경계하는 게 익숙해진 이 세상에서 보기 드물다. 그래서 여행 중에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 베트남 현지 친구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양옆이 숲으로 둘러싸인 오목한 해변에 앉아 있었다. 서로 알게 된 지 이틀이 된 날이었다. 우리의 첫 만남은 그들 중 한 명이 일하던 카페에서 시작됐다. 베트남 카페의 매력은 음료의 종류가 참 다양하다는 점이다. 이 카페에서 처음 주문한 메뉴는 소금 크림 말차였다. 한참 가게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처음 시킨 음료를 다 마셔버렸다. 점원의 추천 메뉴는 뭘까 궁금해졌다. 음료를 한 잔 더 시키고 싶은데 추천해 주실 수 있으세요?
혹시 차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그럼 이거 드셔보세요. 베트남 현지에서 재배한 차인데요. 꽃향기가 아주 매력적이에요.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나에게 부다티라는 메뉴를 추천해 주었다. 사실 이날을 기점으로 차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책에 소개된 다른 찻집과 차 가게들도 대부분 이날 이후로 방문하게 되었던 곳이다. 점원의 이름은 탄. 이날 탄과 나눴던 대화들은 차에 대한 내 첫인상을 만들어줬다. 처음에 탄은 차를 2분 정도 우려내더니 나에게 찻잔의 뚜껑을 집어서 건넸다. 뚜껑에서 은은한 꽃향기가 맴돌았다.
향을 맡아보세요. 달콤할 거예요.
향긋하네요.
그렇죠. 저도 이 향기를 너무 좋아해요. 베트남에 휴가를 보내러 오신 거예요?
맞아요.
일요일까지 일하다가 왔어요.
피곤하시겠네요.
그녀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골똘히 생각하더니 옆에 있던 하얀 머그컵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컵의 이름은 해피컵이에요. 제가 지었어요.
해피컵! 참 예쁘네요. 무슨 의미예요?
제가 차를 좋아하는데요. 항상 이 컵에 담아서 마셔요. 차 향기를 맡으면 마음이 평안해지는데 그 순간이 행복하니까 행복을 가져다주는 컵이라고 생각해서 지은 이름이에요.
평안. 그게 내가 접한 차의 첫인상이었다. 말이라는 것은 참 신기하다. 컵에 행복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나니 차를 마실 때 행복을 같이 마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괜스레 미소가 지어진다. 지친 일상이 누군가가 던진 말 한마디에 봄 풍경처럼 부드럽게 채색될 때가 있다. 탄과 나눈 대화가 그랬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좀 더 가까워졌다. 그 중에는 내가 혼자 여행 중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 무렵 탄의 친구 한 명이 카페에 합류해 우리는 셋이 되어 있었다. 그 둘은 잠시 베트남어로 대화를 나누더니 내게 제안했다.
내일 다낭 구경시켜드릴까요?
그렇게 시작된 여정이었다. 우리는 그날부터 친구가 됐다. 탄의 친구 장은 나보다 8살 정도 어렸다. 대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그는 탄이 일하는 가게에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방문했다고 한다. 장은 얼마 전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해변을 찾아냈다며 들뜬 얼굴로 말했다.
풍경이 정말 예뻐. 놀질 무렵에 가면 놀랄 거야.
다음 날 그 해변에 가기 위해 둘은 각자의 오토바이를 끌고 왔다. 나는 탄의 뒤에 탔다.
무서워. 나 오토바이 처음 타봐.
그래. 걱정 마. 나 베스트 드라이버야.
탄의 오토바이가 천천히 출발했다. 다낭 시내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문을 활짝 열어둔 채 다닥다닥 붙어있는 조그만 상점들이 보였다. 이국적인 풍경이 택시를 탔을 때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와닿았다. 내가 베트남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있다니. 베트남에 처음 왔을 때가 떠올랐다. 그때는 도로를 뒤덮은 오토바이들이 신기했다. 한국이 자동차 위주의 도로라면 베트남은 오토바이를 중심으로 흘러가는 듯 보였다. 탄이 말하길 다낭에는 좁은 골목길이 많아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게 편하다고 했다. 현실이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들었다. 도로를 활보하는 수많은 오토바이 무리 속에 내가 있다니. 나는 들떠 있었다. 타국으로 여행을 갈 때마다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떨지 늘 궁금했다. 그 나라를 알고 싶어서 떠나는 여행이지만 여행자라는 한계 때문에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맛집이나 관광 명소를 간다고 해서 그 나라를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 순간이 참 반가웠다. 신호등 앞에서 잠시 정차해 있을 때 주위에 있는 다른 청년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친한 친구들끼리 각자의 오토바이 위에 앉아 농담도 건네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며 수다를 떨었다. 사방이 꽉 막힌 자동차가 아니라 오토바이여서 가능한 일이었다. 나도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장이 물었다.
반미 사서 가는 건 어때?
탄이 큰 소리로 대답했다.
좋지!
신호가 바뀌자 장이 오토바이를 돌려서 근처 가게로 들어갔다. 우리는 그 사이에 마실 것을 좀 사기로 했다.
코코넛 워터 어때?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인간이 사랑보다 미움을 택하는 이유. 사람들에게 염증이 난 건 이런 질문을 듣기 시작할 때쯤부터였다.
아영 씨는 회사에서 누구랑 친해요?
회사 사람들은 누가 누구와 밥을 먹는지에 관심이 많았다. 직장인들이 바글바글한 동네에서 밥을 먹다 보면 꼭 같은 회사 사람 한두 팀은 같은 식당에서 마주쳤다.
저 둘이 밥을 먹네? 둘이 친한 사이였어?
식탁 위에서는 누군가의 험담이 나오기도 하고 건너들은 옆 부서 소식이 오고 가기도 한다. 그 소식을 들은 누군가는 또 다른 테이블에서 그 얘기를 전한다. 흥미로운 얘기를 전해들은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주워서 또 다른 사람과 밥을 먹을 때 사용한다. 환멸. 그 단어가 가장 정확할 것 같다. 마음속에서 점점 커져갔던 불편한 그 감정. 이야기거리를 주워 나르는 건 기자의 본능이다. 대부분의 기자들이 공감하는 순간이 있다. 취재원과 이야기하다가 아무도 모르는 단독 기사거리가 나왔을 때, 특히 사회부 기자로 일하게 되면 그런 순간을 마주할 때가 덜어 있다. 그럴 땐 이야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마음이 조급해진다.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기사로 쓸 것인지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기자 집단은 한번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 무서운 속도로 이야기가 돌고 돈다. 직업이 이야기꾼들이니 한 줄 두 줄 덧붙여서 사람들이 듣기 좋게 자극적으로 포장하면 정작 당사자의 귀에 그 내용이 들어왔을 때는 에?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가 과장돼 있을 때가 있다. 그리고 나도 내 얘기가 그렇게 커지는 걸 겪어봤다. 기자 생활을 할 때는 소음을 제거하는 데 집중했다. 기사를 쓰고 난 뒤에는 취재원의 소음을, 회사 밖에서는 동료들의 소음을. 그 모든 소음을 제거하지 않으면 혼탁한 채로 살아가는 것 같았다. 모래알갱이가 섞인 물을 흔들면 흙탕물로 변해버리는 것처럼 아침에는 맑았던 정신이 오후쯤에는 금방 혼탁해져 버린다. 소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는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찾아냈다. 가끔씩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하나 사서 근처 공원에 갔다. 차 안에 앉아 넷플릭스를 보면서 밥을 먹다 보면 좁은 차 안에 음식 냄새가 진동한다. 썩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혼자 있고 싶었다. 혼잡한 얘기가 오가는 식당보다 내 앞에 서 있는 고요한 나무를 바라보는 게 더 이롭게 느껴졌다. 나를 괴롭힌 건 한 가지 더 있었다. 나는 제보자들의 일그러진 표정을 마주보는 게 힘들었다. 선배들은 이슈가 되는 큰 사건이 터지면 약한 고리가 어디인지부터 파악했다. 그 사건으로 인한 이해관계가 생겼을 때 불리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일수록 입을 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내부 고발자들이나 공익을 위해 스스로 나서는 제보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의혹만 남아있을 때는 제보해줄 사람을 기자가 직접 찾아 나서야 한다. 제보자들은 특징이 있다. 대체로 자신을 방어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싶어서 입을 여는 사람들이 많다. 노련한 기자 선배들은 사람들의 그런 심리를 꿰뚫고 항상 한 발 앞선 상황을 내다봤다. 어떤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 길목에 서서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를 지목했다.
이 사람을 찾아보자. 이 사람은 인터뷰해줄 수도 있어.
직업적으로는 선배들의 그런 점을 배우고 싶을 때도 있었다. 그들의 예측에 맞아떨어질 때면 소름이 돋았다. 취재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다른 언론사보다 한 발 앞서 있어야 하는데 그때 그 선배들의 지시가 우리가 탄 배를 나아가게 만들 때도 있었다. 한편으로는 감탄했고 한편으로는 부담을 느꼈다. 나중에 나도 저런 선배가 될 수 있을까? 취재 방향을 정해야 할 위치에 서 있을 때 저런 역량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러다 보면 이 직업은 나와 맞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스치기도 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생긴 틈.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숨겨져 있던 이면을 들춰내는 일. 그로 인해 제도를 바꾸고 숨겨진 진실을 꺼내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때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마주쳐야 할 얼굴들은 돌처럼 굳거나 화내거나 욕망에 들끓거나 슬픈 모습일 때가 많았다. 나는 그 표정들을 보는데 지쳤던 것 같다. 약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인간 군상을 보면서 분명하게 느낀 게 있다. 배울 점이 많고 선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의 수는 적었다. 사람은 타락하기 쉬운 존재다. 이기심이 이타심을 이기는 게 훨씬 쉬우니까.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게 쉽고 오래 참는 것보다 화내는 게 쉽고 겸손한 것보다 자랑하는 게 쉬운 것처럼 용서하는 것보다 원한을 품는 게 쉽고 예의 바른 것보다 무례하기가 쉽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안 되는 걸 바라는 게 쉬운 것처럼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미덕이 된 세상에서는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특히 기사에는 차마 담지 못하는 뒷이야기들. 전에 받은 녹취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있다 보면 그때마다 내 영혼도 그들과 함께 일그러지는 기분이 들었다. 내가 다뤄야 할 뉴스들은 부정적인 내용이 훨씬 더 많았다. 사람들은 세상을 사는 게 어렵다고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쉬운 길을 택한다. 오래 참고 자랑하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고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게 훨씬 어렵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사랑의 속성이기에 사랑하려는 자는 어려운 길을 택해야 한다. 상대의 매력이 이끌려서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쉽지만 온전히 한 사람을 품어주는 사랑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사람을 사랑으로 품는다는 건 그래서 어렵다. 나에게 어렵게 살았는지 쉽게 살았는지 묻는다면 부끄럽지만 나 또한 쉽게 살았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나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기보다 욕했던 때가 더 많았고 일 처리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으면 오래 참아주지 못했다. 사랑을 할 줄 몰랐던 나는 일그러진 표정의 그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한 명의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다. 다수가 어려운 길보다 쉬운 길을 가고 있기에 뉴스에는 따뜻하고 살가운 소식보다 듣기 싫고 거북한 얘기가 더 많은 것이겠지. 세상을 사는 게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정말 어려운 길을 걷고 있을까? 때마다 쉬운 길을 골라서 걷고 있으면서도 혹시나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